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말씀 봅니다. 네, 우리 열왕기상 10장을 이렇게 보기 전에 8장, 9장을 한번 잠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또 왕궁을 다 잘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봉헌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합니다. 성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있었을 때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다 하지 못할 정도의 큰 영광의 위엄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게 하셨어요. 즉 뭐의 상징이었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였죠. 그런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9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8장과 9장 사이에는 약 한 13년 정도 제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즉위한 지 한 24년이 지나서 모든 것이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이제 정말 안정적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장 그 3절 4절 여기 한번 다시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앞이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앞이 다윗에게 화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기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너희가 이제 재앙을 받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죠. 솔로몬이 웬만한 일을 다 하고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일들이 잘 됐을 때 자칫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쉽고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기도 쉬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는 거죠.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자자손손 왕위가 견고하여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국가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면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땅의 삶의 모습에 형평과는 상관없이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그러면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절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이 아무리 세고 많은 것을 가져도 존경이 가는 사람이 있고 절대 존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배움이 없어도 존경이 가는 분이 계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분명히 보는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어른들 뵈면 연세 많으신 그 어른들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들을 뵈면 무학인데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은혜 흔적들이 있으셔요. 그런 분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해요. 정말로 너무 이렇게 귀하고 아 저분들은 참 하나님이랑 참 늘 깊은 교제가 있는 분이구나. 그게 이렇게 알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영적 권위예요. 그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분들이 누리는 큰 권위예요. 권위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께서 죄송한데 단순하게 나이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거나 공부를 많이 한 거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거에 대한 경험,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예요. 존경과 권위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존경은 닮고 싶은 거예요. 저분의 모습을, 저분의 삶을 닮고 싶은 거예요.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존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잘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 가정의 역사 속에 흘러내려갈 때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신앙 전통으로 내려져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고 역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이렇게 9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면 솔로몬 역사의 이제 최고의 장면을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죠. 이 여자가 누구인지가 미스터리였어요. 성경 그 고고학적으로. 근데 이제 학자들이 또 집요하게 이런 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도대체 여기는 어딘가? 이 여왕은 어디서부터 왔나? 근데 이제 보면 아라비아 남쪽에서부터 그 이디오피아 이쪽, 아프리카 이쪽까지 그 지역을 그냥 다 그냥 히브리적으로 이제 쉐바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집요하게 찾으신 분들이 한 2006년경인가? 미라를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집트의 그 어디예요? 거기 수도에 있는 그 카이로 박물관에 여왕의 그 조각 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학자들이 아마 이분이 시바의 여왕이다라고 최근에 이제 거의 이렇게 결정을 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이 누구인지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당시에 남쪽 지방에 있었던 어떤 큰 세력을 가진, 근데 지금 이제 이집트의 여왕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트셉수투, 이름이 어려워요. 외국 하트셉수투 여왕이라는 그 분이 아마 시바의 여왕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이 통치할 애굽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여왕이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다 안정적이고,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얼마나 지혜로운가 한번 내가 보자. 얼마나 정말 나라를 잘 쓰는가 보자 해서 이제 왔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묻는 말을 이렇게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이 1절에 보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테스트해보자 그랬는데, 뭐 막힘이 없이 이야기를 하고 뭐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5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했다 그러는데, 참 어려운 표현인데 아찔할 현, 황홀할 현, 황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황홀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이 여자가 정말 야, 그 소문이 진짜구나.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소문에 지나도다. 소문보다 더 탁월하고 월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 참 복되다. 이 백성들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9절은 여러분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증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아주 귀한 모습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총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방 여왕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총축한다고요? 솔로몬을 총축한, 하나님을 총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지금 누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시고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였어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이 공의롭고 의로운 나라가 되길 원하셔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을 왕삼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왕의 사명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얘기가 돼요. 좀 누구를 통해서? 이방의 여왕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 여호와 신앙의 중요성, 또 이스라엘 왕의 사명, 이걸 딱 한 절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 땅에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지도자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즉 솔로몬이 잘나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 백성들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잘 다스려야 된다. 그 지혜, 이 지혜를 보고선 이 여인이 뭘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이렇게 드리죠. 저기 보니까 선물이 좋은 것들의 향품, 보석,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져오죠. 아마 이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자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가져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굉장히 여기 지혜로운 사람들, 투자자들이랑 밥 한번 먹으려면 뭐 얼마라 그러더라. 굉장히 막 점심 한 워런 버핏이랑 밥 한 끼 먹는데 뭐 한 5,000불, 뭐 10,000불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그 한 시간 밥 먹는 비용이 근데 밥값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얻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여러분,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지혜를 늘 구하세요. 지혜가 일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삶을 살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막 뭐 많이 가져와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이번 백단목 가져와서 이제 악기도 만들고 또 뭐 이 14절부터 보면 이 솔로몬 때 솔로몬이 참 지혜로워서 무역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또. 예. 대신 저기 이렇게 있는 자리들이 솔로몬이 이렇게 어떤 요새들을 세우고 그랬던 곳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주변에 특히 동그라미 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병거, 상아, 고무, 금, 은 뭐 이런 것들 조공을 계속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그 국제 해안대로가 있고 왕의 대로가 있죠. 이게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북방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저쪽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부터 왕의 대로가 쭉 나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갔던 저 왕의 대로와 국제 해안대로는 저 당시에서부터 무역로로 아주 유명했던 길이에요. 저 왕의 대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적으로 오래된 길이에요. 저 길을 통해서 모든 국제무역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특히 솔로몬 시대 때는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정도로 국제무역이 잘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다 걸어다녔잖아요. 쉬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물건들을 사고 팔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의 명성과 부와 이런 것들을 같이 다 보고 좋은 거는 솔로몬이 다 챙기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보니까 그 솔로몬이 세금을 걷는 것만으로도 중수가 660금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금이 이게 얼마냐면 25톤쯤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책을 찾아보니까 666, 그러니까 또 이 솔로몬이 이때 또 666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수치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수치가 이렇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상고, 무역, 객상, 아라비아 왕들, 나라 방백들도 막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이제 금으로 뭘 만드냐면, 방패 200도 만들고, 매방패도 만들고, 뭐 이제 군수품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이렇게 의자 같은 거에 상아, 아프리카에서 오는 거예요. 코끼리 그 어금니죠. 뭐 상아, 뭐 층계, 팔걸이에 사자가 하나씩 있고, 뭐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금과 금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밀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예.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야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하다. 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11장에서부터 이제 타락을 하고 망가지잖아요. 나라가. 그러면 이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9장 10장을 왜 복습을 했냐면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시대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과연 10장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9장에 있는 말씀 따라서 잘 관리를 했다면 11장이 안 나올 텐데. 그렇죠? 10장에서 딱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11장이 있는 거예요. 11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가 축복인가? 뭐가 축복인가?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솔로몬은 축복을 50%만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50%는 뭐가 축복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몇 프로 축복을 받았나를 잘 적용하실 수 있어요. 솔로몬의 내용을 보면 가지고 있는 이야기만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안 나와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썼는지가 안 나와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다윗은 다 모아서 뭐 했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솔로몬은 다 모아서 뭐 만드는 거예요, 지금? 금마차 만들고, 금방패 만들고, 금잔에다 물 마시고, 그러면 그물이 금물이 되냐고요. 그냥 물이지. 아무튼 그런 걸 했어요, 그런 걸. 폼 잡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전도서를 그래도 써주셔서 참 위로가 되죠. 헛되고 헛되도. 그거를 안 썼으면 솔로몬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서. 근데 그걸 하나를 써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생애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모습입니다. 그렇죠? 10장 싫으신 분 계세요? 근데 10장은 9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11장으로 가기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장을 안 가는 게 더 복일 것 같지 않으세요? 9장쯤에서 끝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 그러면 그게 훌륭한 모습이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갔는데 그 결과가 11장이라면 안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여러분 가지고 누려서 실수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서부터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안 갖는 게 나은 거예요. 안 갖는 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복권 사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 복권을 사서 잘 되면 내가 주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절대 그게 복음도 아니고 성경적 축복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진짜 50%의 축복은 남은 축복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50%라면 나머지 50%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지혜, 전반기 생애의 경험,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살면 100점짜리 축복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누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게 축복입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갖고 누리고 이러는 거에 늘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쓰임 받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솔로몬 하나 안 부럽다. 그렇죠? 부러우세요? 하나만 부러워하면 돼요. 지혜를 구했던 지혜 하나는 참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처음에 솔로몬 초기에 제가 아주 귀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지혜는 너무 귀한 것이다. 근데 그 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지혜를 잘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욕심을 꺾을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지 않다.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물질적인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냉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거든요. 이거 욕심이다 이런 깨우침을 주실 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정신이 이 시바의 여왕처럼 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게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야, 다 좋다 이거 다 좋다 보니 부럽네 나도 한번 이래 살아봤으면. 근데 그때 정신을 빨리 차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리자로 주신 것이다. 이게 청지기죠.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린 관리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관리자예요. 시간의 관리자고요. 물질의 관리자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시간들이에요. 그걸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9장으로 마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늘 소망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이렇게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에 귀한 은혜들을 내려주시고 정말로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으로 주님 만나는 날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